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성경 말씀 누가복음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 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람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갈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26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마리아의 품에 누워 있었던 안겨 있었던 그 어린 예수가 그냥 마리아의 품에 누워있는 것으로 있는 게 아니고 점점 자라나면서 그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예수님이시더라. 그런 말씀을 제가 한번 영상교제를 통해서 들은 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난 뒤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제게 생기더라고요. 지금부터 이제 한 4년 반 전, 약 5년 전에 제가 이제 몸에 약간 이상이 생겼습니다. 한 달은 너무 몸이 가려웠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얼굴색이 황달, 이제 노랗게 황달 색깔로 변하는 거예요. 저를 보는 이제 목사님들이 신목사 얼굴이 너무 안 좋다. 병원에 한번 가봐라.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맡으러 갔는데 그 병원에서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런 몸을 해가지고 다녔습니까? 아무데도 가지 말고 지금 당장 입원하십시오. 일주일 동안 한양대 병원에서 입원을 했는데 검사를 이렇게 맡다 보니까 암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별로 아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건강하고 병원도 별로 간 적이 없고 저희 집안에 뭐 암 걸린 사람도 없는데 나중에 이제 검사를 맡아보니까 뭐 담도암이라는 그런 암에 걸렸다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이런 건 70대 할아버지나 걸리는 암인데 어떻게 이렇게 걸렸으면 그러나 70대쯤 되면 고치기 어려운데 빨리 드러나서 다행이라고. 그래서 주위에 이제 목사님이 또 이야기를 해 주시고 해서 제가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난 뒤로 한 2년 동안 몸 관리를 하니까 몸이 그래도 굉장히 좋아졌는데 한 2년 뒤에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맡아보니까 암이 재발했다는 거예요. 간 쪽으로. 저 수술을 하고 난 뒤로 수술하는 것도 참 힘들고 그러는데 또 이제 재발을 했다 하니까 마음에 이제 걱정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당진에 있을 때 목사님 마침 지방에 내려가시다가 서산교회에 잠깐 들리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걱정이 많이 됐는데 목사님이 또 오신다 하니까 야 하나님이 목사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해서 이제 얼른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목사님 찾아뵙고 목사님 제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맡으니까 다음 이 간에 암이 재발됐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은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야 이 사람아 내가 전에 이런 얘기 했는데 들어봤어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데요 목사님. 자네 혹시 감기 걸려봤나? 그러시더라고요. 예, 감기 걸려봤습니다. 감기는 언제 걸리지? 몸이 아플 때 연약하고 몸이 면역이 약할 때 감기 걸려. 근데 몸이 건강하면 감기 낫지? 예, 그렇죠. 제가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나을 때도 있더라고요. 암도 마찬가지야. 몸이 약하면 암도 걸렸다가 몸이 건강하면 암도 낫고 그래. 아, 그 얘기를 듣는데 그렇구나. 몸이 약하면 암도 걸렸다가 몸이 건강 암도 낫구나.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내 마음에 받아들이니까 두려움이 세방이 되더라고요. 목사님 안수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래 자네는 목사님께서 자네 몸은 사람 몸은 있잖아 다 병을 이기게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2년이 넘도록 그냥 살았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물어봐요. 신목사님 건강합니까? 아, 예, 건강합니다. 진짜 건강합니까? 예, 건강합니다. 병원에 가서 또 검사를 맡으면 간의 암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죠. 또 사람을 만나서 물어봐요. 목사님 건강합니까? 아, 예, 건강합니다. 근데 속에서 믿음으로 건강합니까? 그러면 저는 믿음으로 건강하다고 이야기하고 병원에 가면 CT에는 암이 있고 늘 그렇게 대답은 건강합니다 했지만 속에서는 CT는 암이 있고 늘 그렇게 이제 속에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 5월달쯤 되니까 병원에서 의사가 검사를 하더니 목사님 암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매일 검사 맡으면 됩니까? 목사님 뭐 치료를 하든지 수술을 하든지 해야지 뭐 검사 이제 검사와 매일 맡으러 오면 암 더 커져요 그러시는 거예요. CT 찍어봐야 암만 더 생기지 뭐 자꾸 찍으러 오지 마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수술도 안 하고 치료도 안 하는데 뭐 하려고 자꾸 오냐고. 빨리 가서 가족들하고 의논하고 결정을 내리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또 목사님 앞에 나갔어요. 전국 선교학생들하고 투어를 가시는데 목사님 앞에 나가니까 어이 신목사 웬일인가? 예 목사님 암이 더 커져가지고 병원에 수술을 하네요. 그때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형편은 그럴 수 있어. 무슨 말씀 하시려는가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약속을 믿는 사람이잖아. 허인수 목사는 더 큰 암을 여러 개 걸려 다 나았잖아. 그러니까 계속 가세 하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계속 가세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계속 믿어라 이 말이잖아요. 말씀을 계속 믿어라. 제가 그 말씀 한마디를 들었는데 계속 가세 계속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계속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암이 예수님께 있지 내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계속 믿으면 되겠네. 예수님 믿다가 CT 보다가 예수님 믿을 때는 분명히 암이 예수님께 있었는데 CT를 보면 암이 있는 것 같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 암이 있고 CT를 보면 그러니까 아예 CT 보지 말고 계속 예수님만 믿어야 되겠다. 자야 내가 기도해 줄게. 예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과 마음이 멀어지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은 우주보다 크시고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병을 능히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신령제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병에서 낫게 해주시고 좋은 간증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끝났습니다. 집에 내내 내 마음속에 그래 예수님을 계속 믿으면 되겠구나. 내 안에는 예수님이 너무 크고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안에는 예수님이 너무 크신 거예요. 목사님이 제 안에 있는 예수님을 일으켜주시고 제 안에는 예수님을 믿어주시더라고요. 저를 믿는 게 아니고 제 속에 있는 하나님과 제 속에 있는 예수님을 믿어주시면서 좋은 간증을 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이제 그 의사 선생님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내일 모레 한번 와가지고 그 전에 PET-CT를 한번 찍어봅시다. PET-CT를 찍어보면 간에만 암이 그대로 있으면 간만 수술하면 되지만 PET-CT는 뭐냐면 전체를 찍는 CT인데 아주 정밀한 CT인데 암이 만약 조금이라도 퍼졌으면 수술할 필요 없습니다. 뭐 한두 군데 수술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날 PET-CT를 찍자고 했고 하여간 저는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고 기도받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이제 성경을 읽는데 참 성경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역대하 20장을 읽고 있었는데 역대하 20장을 읽고 있는데 제가 오늘 있었던 그 이야기가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암몬과 모압이 이스라엘 나라에 유다 나라에 쳐들어왔습니다. 너무 많은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내가 이 많은 무리를 인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선지자를 찾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선지자에게 하나님 신이 임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 전쟁은 네게 속할 것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일 항우를 지어 나가면 전쟁이 승리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내일 하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두르는 거예요. 아,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계속 읽는데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하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형통하리라 하고 막 나가는데 그때 복병이 숨어 있었어요. 숨겨놨었어요. 암몬과 모압을 치니까 복병이 암몬과 모압을 치니까 암몬과 모압이 이스라엘 복병을 쳐야 되는데 복병을 안 치고 세일 사람을 치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자기들끼리 쳐가지고 다 죽는 거예요. 어? 이거 뭐야? 이 암몬과 모압은 꼭 적군이 아니라 제 몸속에 있는 암세포라고 생각을 했어요. 성경을 제가 제 멋대로 해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보이더라고요. 암세포들이 막 달라드니까 제가 어찌할 뻔을 모르고 이제 하나님의 종을 찾았죠. 하나님의 종은 계속 믿어 하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계속 믿으면 아무 없는데 내일 PET-CT를 찍을 때 이 암몬과 모압이 자기들끼리 싸워 다 죽어 암세포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다 죽겠네. 그렇게 해서 그건 내일 내가 PET-CT를 찍으면 깨끗하겠다. 계속 믿으니까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PET-CT를 찍으러 가서 찍고 난 뒤로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 저 수술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믿음으로 치료하는 법이 있거든요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말을 하려고 하니까 그분이 웬만하면 화를 안 내는데 막 화를 내더라고요. 전에 뭐 CT만 찍으면 어떻게 하냐고 치료를 하든지 뭘 해야지. 근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그렇게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신기한 게 CT 사항으로 암세포가 있었기 때문에 이 PET-CT 사항으로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예끈합니다. 혹시 암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하고 행설수술하더라 의사가. 저는 그때 이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야, 내가 정말 목사님이 말씀을 믿는 게 전부라 그러셨는데 믿음이 다구나 하는 마음이 그때 들더라고요. 아, 믿음은 그게 전부구나. 믿음은 뭐 다른 걸 가지고 확인하고 뭐 하는 게 아니고 말씀만 믿으면 되는데 내가 말씀을 믿으면서 다른 형편을 확인하려고 했구나. 말씀만 믿으면 다구나 하면서 제 마음이 그때 암에서 벗어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암 걸렸을 때, 암 환자가 아니었을 때 암 걸려도 아무 문제 안 되더라고요. 모르니까. 근데 암 환자라는 것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 암을 나으려고 하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늘 생각이 찾아와요. 근데 이제 내가 암 환자가 아니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생각이 찾아오는, 옛날에 생각이 찾아오면은 막 어두워지고 그러는데 그 생각을 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2000년 전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한 것뿐만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의 종과 교회를 통하여 함께하고 계시는 그런 제 마음속에 야 내가 이때까지 말씀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만 믿으면 되는데 말씀이 뭐라 하느냐 그게 중요한데 말씀이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러면 죄사함 받은 거고 말씀이 네가 병에서 놓였느니라 그러면 놓인 건데 말씀만 믿지 않고 말씀에다가 자꾸 형편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했던 그런 버릇들이 어리석었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러고 난 뒤로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의 종과 교회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형편은 다르지만은 제 마음에 이제 이 형편을 보지 말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 그게 중요하다. 어느 날 이제 제가 당질에 있는데 인천에서 중국인 집사님 장로님 수련회를 하는데 제를 교사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교사로 가는 이제 사역자님들 이렇게 명단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꼭 제 자신이 나는 여기에 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나 같은 사람도 이런 자리에 넣어주나 막 그런 마음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인천에 가서 이제 같이 이렇게 목사님도 같이 앉아있는데 그때 갑자기 목사님께서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그라스 합창단을 유럽에 보내가지고 칸타타 하는데 투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라샤스 합창단이 미국의 칸타타와 한국의 칸타타 하지만 뭐 세계적으로 이게 하고 싶은 데가 많은가 봐요. 유럽에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다가 들으시다가 그러면 좋지. 그런데 전에 페루는 그냥 립싱크로 해도 하나님 역사하시대. 인도는 립싱크로 해도 그냥 자체 칸타타 하는 사람들 해가지고 해도 하나님 역사하시대 그러면서 야 우리 교회는 참 좋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다 도우신단 말이야. 그러면서 목사님이 중국인 이제 집사장로 이제 수련회 때 에스더 1장 말씀을 에스더에 관한 말씀을 쭉 전해 주셨어요. 근데 에스더의 말씀을 전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아하수로 왕이 127도를 다 다스렸는데 어느 날 그 나라를 통일했다. 그 나라를 다 통일해가지고 이 왕은 잔치를 하면서 왕이 그 나라를 통일하고 난 뒤로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 그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와스디는 오지 않더라. 또 부르지도 않은 에스더는 오더라.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다가 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종과 교회 안에 주신 하나님 뜻은 너무 크고 이미 이루어져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와 종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들은 우리 성경 안에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라시아 합창단이 꼭 가지 않더라도 립싱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이 일을 받지 아니하고 있는 제 모양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목사님과 함께 여기 있는 사역자들도 교사로 왔지만 오전에 계속 우리가 모임을 갖자. 우리 사역자들이 뭐가 틀렸는지를 잘 모르면 정확히 모르면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틀린지 모른다. 뭐가 틀렸는지 이야기를 좀 하자 하고 이제 한 목사님을 세워가지고 우리 이제 교사 목사님들도 모임을 쭉 갖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한 가지 보여지는 게 있었는데 뭐가 보여졌냐면 아 진짜 잘못됐구나 내가. 그게 무슨 일이었냐면 사역자님들이 어느 날 어떤 전도사님 목사님께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보다 500배 일을 하라고 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다 보니까 아이고 500배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무슨 말이에요? 내가 틀렸구나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500배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저는 뭐 10배 일도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배 일도 못하고 있는데 500배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벌써 기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기가 막 죽더라고요. 어떤 전사님 이제 그 마음을 받아서 서울대에서 마인드 집회를 하고 체대에서 마인드 집회를 하고 쭉 하다가 인도의 부사역자로 가셨다는. 왜냐하면 500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 하니까 500배 일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께서 우리 사역자들이 어떤 일에 잘못하고 책망을 들으면 모면만 하려고 그러지 배우려고 하지를 않는다. 배우는 사람은 자꾸 앞에 가서 틀려도 계속 나와서 점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앞에 나가면 틀린 게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앞에 서지 아니하고 어디에 자꾸 있고 싶냐면 뒤에 있고 싶은 거예요. 적당히 살고 싶고 그냥 제 안에 있는데 사역만 그냥 하고 싶고 있는데 종들과 같이 지내는 동안 야 나는 사역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종들의 눈에 보면은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쪽에 그냥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사는 그 세계는 너무 충만하고 새롭고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은 너무 나태하고 머물러 있고 정말 하나님의 종과 교회가 상관없이 살고 있는 모양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 내가 그냥 교회에서 사역만 하려고 했지. 이 아수르 왕이 하고자 하는 일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아스디가 전혀 모르는 것처럼 가장 가까이에서 아수르 왕과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것처럼 나는 정말 너무 모르고 살고 있었구나. 거기에 이틀 동안 교육을 받고 말씀을 듣는데 나름대로 이제 마음에 했지만은 다 모르겠지만 나는 완전 틀렸다. 뭐 내가 죽고 내가 끝나고 했지만 사는 그 삶 자체와 복음의 일을 하는 삶을 놓고 보니까 그건 다 틀렸다. 이런 걸 가지고 병 나았다. 이런 것도 이제 마음속에 사치스러운 것처럼 마음속에 느껴지는 거예요. 야 이제 내가 어떤 형편 앞에서 문제 앞에서 문제 하나 해결을 냈다고 해서 안주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와 종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세계로 가서 배워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자꾸 제가 제 속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부르지 않아도 저는 뭐 마인드에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마인드 교육하면 거기 가서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뭘 하는지 좀 듣자. 내가 혼자 아무리 잘해도 내가 혼자 아무리 뭐 한다고 해도 종들 앞에 가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분들 앞에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있다 보니까 왔습니까? 예 목사님 뭐하러 왔습니까? 배우러 왔습니다. 야, 배우러 왔다 그러니까 굉장히 목사님들이 잘 가르쳐 주시고 흘려주시고 자꾸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야 내가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지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배워야 되겠구나. 성경에서 무슨 일을 하면 저걸 어떻게 하지?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보니까 이 성경의 속에 믿음으로 사는 형제 자매들도 너무 많고 또 먼저 앞서서 달려나가신 분들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하나님, 저 사실 5년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덤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 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고 싶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과 교회 앞에 쓰임받고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절 좀 써주세요. 막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도 한편으론 당장 앞에 나가서 일을 하면 못하니까 주저주저할 때가 있고 눈치를 볼 때가 있고 나 같은 자가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은 거예요. 뒤로 빠지면 안 되겠구나. 이번에 목사님이 교제하라 그랬으니까 내 마음에 표현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표현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교제를 듣고 보니까 참 잘못 살았습니다. 목사님이 가만히 계시더니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한마디가 엄청난 거예요. 뭐라고 해주셨느냐면 혼자 바지락 캐면 얼마 못 잡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끝이에요. 혼자 바지락 캐면 얼마 못 잡았는데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더라고요. 혼자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뭐에 앞으로 해야 될 것도 없어. 이미 하나님이 이 성경 안에 모든 걸 다 주셨고 하나님 종이 다 주셨기 때문에 그거 그냥 받아서 나가면 나가도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에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 받으니까 뭐 하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아 왜요? 새벽인데 전화하셔가지고. 자네 내가 그 교회 갈 건데 왜 자고 있어? 빨리 가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당진에 있는데 사역자 이동이 있어가지고 그 오시는 목사님이 이제 당진에 오시니까 빨리 가지 뭐 하고 있냐는 거죠. 짐 싸지. 일요일 아침이었는데 깜짝 놀라고 무슨 소리 하십니까? 하고 보니까 사역자 이동이 되더라고요. 강북으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당진에 있었는데 정신이 멍해가지고 야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게 진짜네. 우리 이 사람도 훈련시켜서 마음껏 복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는데 때로는 목사님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다 박사야 사역자 박사야 그러면 저는 항상 그 얘기를 들을 때 나는 아닌데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늘 그렇게 들었어요. 이 사람 훈련시켜서 진짜 이 선교회를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맡기고 시키라 하면은 저는 늘 그런 얘기 들을 때 저는 아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종들이 자꾸 부르는 거예요. 신목사님 교제합시다. 아이고 내가 또 뭘 잘못했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금방 그 생각이 나가고 난 뒤에 아 하나님이 우리 애를 가르쳐 주시려고 종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데서 끄집어내서 믿음의 세계를 가르쳐 주려고 지금 그러는구나. 가서 이제 교제를 받고 이야기를 듣고 하니까 정말 너무 어리석게 살았던 것들이 보이고 또 지금 정말 하나님 놀랍게 역사에 막 그런 세계 보이니까 전에 없었던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기 싫습니다. 이제 그냥 못하는 것 속에만 있어가지고 숨고 가리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지만 지금부터라도 배우고 싶고 가지고 있는 이 세계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막 그런 마음을 일으켜줬는데 강북으로 이제 온 겁니다. 강북에 갔는데 솔직히 말해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당진에서 사역을 못했는데 강북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해서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내가 도저히 강북에 올 사람 아닌데 이게 어떻게 되면 이런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서울에서 칸타타를 하는데 목사님과 같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때 춘천에서 82살 되신 일반교회 목사님이 오셨어요. 목사님 말씀을 너무 좋아가지고 또 듣고 싶어서 서울까지 오셨는데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창세 27장을 펴놓고 에서가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분이 모르겠는데요. 에서가 왜 저주를 받았냐면 하나님의 세계는 은혜의 세계인데 에서는 자기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저주를 받은 겁니다. 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은혜의 세계고 다 갖추어진 세계입니다. 그래서 한참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들에게 말하면 이 사람들아 이 믿음이 이렇게 쉬운 거야. 하나님 다 갖춰놨다니까. 하나님 다 해놓은 이것이 이렇게 쉬운데 왜 자네들은 열심히 하라고 가르쳐. 자네들 나쁜 사람들이야. 그러시는 말씀을 딱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지. 목사님 한 번도 우리 보고 뭘 하라는가 일하는 우리를 보고 뭘 하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목사님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믿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일하라고 그랬지. 우리 보고 일하라는 게 아니구나. 아 그러면 베냉에서 스타디움을 지어달라고 IF 선교센터 지어달라고 할 때 목사님이 거침없이 사인하시는 것이 아 목사님 하나님을 믿고 다 맡기고 던져버리시는구나. 그럼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아 그래 그럼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다가 저를 딱 보시면서 신만성이 눈치 볼 게 뭐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딱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눈치 본다고 뭐가 눈치 보는 걸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다 눈치 보는 거더라고. 내가 무슨 여기 와서 나 같은 인간이 또 이 강북교회가 감당하겠나 이거 전부 다 눈치 보는 거더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놨으면 내가 하늘나라 갈 때 눈치 볼 필요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더라고요. 예, 하늘나라 갈 때 완벽하게 모든 죄를 써놨기 때문에 눈치 보지 않도록 다 해놨고 그러면 여기 강북교회 사역을 못하는 저를 하나님 보내셨다면 강북교회에 사역하는 모든 사역을 다 해놓고 부르셨다. 하나님 그렇게 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해석해버렸어요. 잘했습니까? 아 그러면 내가 몇 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강북에서 지내는 동안에 있는 모든 문제 하나님 다 해결해놓고 불렀다. 이제 제가 그렇게 해석했다 이 말이에요. 막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석해버렸어요. 그러면 강북에 빚이 많다는데 빚도 다 갚아놨겠다. 그렇게 해석해버렸어요. 그냥 빚 갚는 거하고 갚아놓은 걸 누리는 거하고 다르니까. 그리고 강북교회 예배당 크고 1200석이나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사람들을 어떻게 채워나가니 목사님이 하나하나 이제 그냥 사역자 모임을 갔는데 다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앞으로 강북에 우리가 기도하고 사역자 도와서 강북교회 커지게 하자고. 그러면서 서울 지역에 앞으로 전국에 사람들 구름대처럼 몰려들 건데 그럼 구름대처럼 모여들면 목사님 마음에 강북에도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 이거는 제 뜻이 아니라 목사님이 저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저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데 누가 거기에 막을 사람이 있겠냐. 막 믿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시간 지나면 헷갈릴 때도 있어요. 목사님 또 그것까지 아시고 헷갈리거나 잘 모르고 그러면은 언제든지 나에게 나와라. 내가 다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까 걱정될 게 없어지더라고요. 믿음 넣어 주셨지, 헷갈리면 또 나오랑 교제해 준다 하시고 계속 교제하니까.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돼서 있는데 제가 뭐 칸타타고 정신없이 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 그 얘기를 그냥 해드렸어요. 제가 가서 이렇게 목사님과 의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믿음이 있든 없든 제가 그 얘기를 다 이야기했어요. 어떤 형제님이 제게 나왔습니다. 목사님 제게 문제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교회를 안 나옵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유가 세 가지인데 한 가지는 제가 목사님과 식사를 잘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목사님과 교제를 잘 안 하고 형제자매 교제를 잘 안 해서 제 아내가 제 자신을 바꾸려고 3개월 동안
교회를 안 나오기로 했습니다. 아니, 안 나오다 보니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바꾸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목사님과 교제하다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셨는데 성화되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온전케 했는데 성화될 필요가 있습니까? 온전한 걸 믿으면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예수인데, 우리 안에 예수가 예수인데 예수가 되려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는 목사님께도 교제하다 보니까 서로 그걸 교제하니까 자꾸 반복이 되니까 이게 마음이 새겨지더라고요. 우리가 예수야 하고 또 어떤 목사와 막 교제하고 둘이 막 재밌게 교제하고 그래요. 학생들처럼. 좋더라고요. 목사님이 교제하고 사역자만 교제하는 거. 그래서 제가 형제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형제님 그거 어려워요? 저한테 식사 한번 사는 거 어려워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럼 오늘 당장 사세요. 예. 오늘 좀 바빠가지고 다음에 사겠습니다. 그러시니 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내하고 이야기하는 거 뭐 그거 어렵습니까? 형제님 다 어렵습니까? 아니요, 어렵지 않습니다. 뭐 제가 들었던 말씀을 전했어요. 형제님은 변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형제님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변했다 하시니까. 근데 이걸 아내한테 이야기하면 아내가 받아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같이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방을 갔어요. 그 자매님이 교회를 한 석 달 동안 못 나오시는. 제가 여기 왔던 이야기를 쭉 그냥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형제님은 바뀌었습니다. 이야기하니까 이 자매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목사님들은 늘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자매님,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목사님의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까? 성경의 이야기죠. 그러면 자매님이 남편을 바꾸려고 석 달 동안 있으니까 바꿔집니까? 안 바꿔집니까? 안 바꿔지든. 앞으로 1년 있으면 바꿔지겠죠? 아니요. 한 2년 있으면 바꿔질 것 같아요? 아니요. 한 3년 있으면 바꿔질 것 같으면 계속 있고, 안 바꿔질 것 같으면 교회 나오세요. 한참 생각하니 계산은 또 금방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어? 이미 바뀌어 있고 안 바뀌는 그 육신을 바꾸려고 하니까 안 바꿔지는데, 이미 바꿔진 걸 믿으면 되는데, 예수 안에는 이미 바뀌어져 있고 육신은 이미 끝이 난 건데 안 바꿔진 걸 바꾸려고 하니까 10년 있으면 바꿔지겠습니까? 안 바꿔지고. 이 자매님 당장 그 다음날 교회에 나와셨어요. 얼마나 예쁜지. 막 생각을 이야기하면 뭐 하실 건데 말씀 딱 하면 이야기하니까 그대로. 나중에 보니까 우리 학생 캠프 할 때 이 자매님이 구매 담당하신 자매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알겠더라고. 아,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아시고 하나하나 일을 해나가시고, 저 아무것도 아니고 믿음도 그런데 하나님 다 해놨던 종의 말씀을 주면서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저는 다 해놨어. 그러다가 또 한 번씩 형편을 바라면 엉뚱한 소리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아니지, 엉뚱한 소리 내가 할 필요 없지, 하나님 이렇게 해놔. 하나님은 정말, 그러면서 이제 그 형제님이나 자매님이나 한 분 한 분 제가 뭘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미 교회와 종 안에 이미 그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그냥 이야기할 뿐인데 그 능력이 들어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일할 것이고 바꿔갈 것에 대해서 막 소망스러운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누가복음 5장을 읽었습니다. 5장 17절, 26절까지 읽었는데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여러분,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시대에 예수님이 병을 고친 능력이 나타난 걸 우리가 봤다면은, 여러분 가운데도 주위에 병들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예수님께 데리고 가기만 하면 나으니까 데리고 가겠습니까? 안 데리고 가겠습니까? 그거는 너무 쉬운 거겠죠. 그렇죠? 특별한 게 아니어도 쉬울 거예요. 왜? 저분에게 데리고 가면 모든 사람 병이 나으니까 아마 그랬는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옆에 있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에 갔는데 성경에는 없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중풍병자가 집에 있고 숨곳이 있고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가오면 귀찮겠더라고요. 아, 당신 저기 병을 고친 능력을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데 거기 한번 가자고. 아이고, 나 안 간다고. 냄새 나고 사람들 앞에 내가 보이는 거 귀찮다고. 놔두세요. 근데 이 사람이 놔두라 하면은 놔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안 놔두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고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오라고. 자꾸 데리고 가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침상에다가 중증 사람 들고 가는데 누워있는 사람 뭐 가서 나오면 되지 하지만 마음에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렇게 했습니까? 생각 속에서는. 그러니까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딱 가니까 이제 사람도 용신할 수 없도록 많이 세워져 있으니까 이 중풍병자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잘 됐다 이제. 사람도 많고 더 이상 이 사람 어떻게 할 수 없겠지. 근데 웬걸 이 사람들이 사다리를 놨는지 어떻게 했는지 지붕으로 그 중풍병자를 막 들어 올리는 거예요. 중병자가 이 뒤에 있다가 뒤로 누워서 올라갔는지 거꾸로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많은들 앞에 자기 드러나니까 어떻겠어요? 아, 이 사람들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거기 막 끌어올리다가 나중에 기아를 또 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나중에 기아 뜯어가고 문제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데리고 오는 사람들 이야기하기를 괜찮아요.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이 중풍병자의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네 사람은 데리고 와서 이 중풍병자를 계속 기아를 벗기고 침상채 이 중풍병자를 이제 달아내리는 겁니다. 여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무리 때문에 메우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니라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침상채 달아내렸다.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하지 않고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침상채 달아내리었다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저는 늘 죄사함 받았느니라 거기에 초점을 맞췄는데 그 위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꼭 예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야 너 정말 좋은 사람 뒀다. 내가 죄는 사한 건 분명히 맞는데 내 앞에 너 스스로 나올 수 없는데 저 사람들이 아니면 네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는 전혀 믿음도 없고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난 게 싫고 그 자리에 머물고 싶고 부담스럽고 창피하고 거기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 네 명의 친구가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이 있고 많은 사람들 앞에 그들도 부담스러울 건데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다 다 집어던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제 마음이 어떻게 들려지냐면 야 너 진짜 좋은 사람 만났다. 제가 그러면서 구원 받을 때 쭉 생각해 보니까 이 교회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그리고 하나님 종들이 아니면 지금까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저는 숨곳이 있고 저는 그냥 머물러 있고 싶고 믿음이 없어도 거기에 그냥 뭉개고 살고 싶은 사람이 전데 하나님의 종들은 저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자꾸 부담스럽지만 제가 숨을 수 없는 걸 저를 집어던져 넣는 거예요. 그런데 던져 넣을 때마다 제가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한마디 한마디 듣는 겁니다. 제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처럼 중풍병자가 중풍병에 걸려서 피가 흐르지 한쪽이 마비돼서 냄새를 풍기고 자기 자신도 고통스럽고 주위 사람도 고통스럽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중풍병자의 모든 병을 고치는데 한편 무리는 또 뭐라고 하냐면 마음에 의논하더라고요. 이상하다. 하나님 한 분 외에 죄를 사는 사람이 있나? 사람이 의논하는데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명의 친구들은 어떻게 하든 이 사람을 살려고 의논하고 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의논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제 사회에 나왔어도 하나님 한 분 안에 어떻게 죄를 살 수 있나. 안 되는 쪽으로 의논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믿음으로 나갈 수 없는 쪽으로 의논해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못 보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이 사람이 의논해야 되는 것은 이 중풍병을 살리는 쪽으로 의논을 해야 되는데 의논하는 것이 뭐냐면 중풍병자가 병 걸려 있는 쪽으로 의논하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는 게 이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마음에는 이 중풍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교회의 음성은 부담스럽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는 쪽으로 이끌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겠는가 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죄를 사하지만 그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제가 읽고 그 다음에는 같이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에 앉았는데, 그 뒤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안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뒤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2절에, 21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의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나요? 그 다음에 22절 보면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해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죄를 사하는 권세를 이들에게, 야 하나님 한 분 위에 죄를 사한다는 건 너희가 알고 있지만 지금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고 있으니까 병을 고치는 그 능력을 통해서 죄를 사하고 있는 그 능력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한 분은 죄를 산 건 내가 알겠지만 예수가 병을 고치고 죄를 산다는 건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말 아닙니까? 그럼 이 시대도 많은 분들이 야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누구는 그렇지만 나는 안 그래. 여러분, 우리 선교회 안에 암 걸려가지고 병난 사람 굉장히 많더라고요. 암뿐만 아니라 여러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한 위치에 있다가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듣고, 한 번은 필리핀에 우리 선교사님 댕기 피버에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셨어요. 목사님 전화를 하셨어요. 사모님 전화를 받으시면서 우리 누가 아빠는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울지 말라고요.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 울지 말라 그러시네. 울지 말라. 병원에서 우리 남편 죽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구 마음대로 죽어? 하나님이 죽게 해야 죽는 거지. 누구 마음대로 죽어?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죽지도 못해요. 죽으려고 하면은 누구 마음대로 죽어? 그러면은 죽음이 물러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다윗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심히 경책하시는 죽음에는 붙이지 않았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왜냐하면 제가 하도 죽음에 시달리다 보니까 생각이 늘 찾아오더라고요. 누구도 죽었고 누구도 죽었고 막 찾아오는. 하나님 안 죽어. 그래 죽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싹 도망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도 우리 성교회 아래 놀랍게 역사하시, 이런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생각, 이번에 서울의 연합 모임을 갔는데 파라과이의 여당 총재 되시는 분이 우리 캠프에 참석하시다. 다만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참석하는 걸로 하고 인사말이나 절대 그런 건 나한테 시키지 마십시오 하고 여당 총재 되시는 분이 참석하셨대. 근데 우리 학생들이 댄스 하는 걸 보자마자 마음이 움직이고 막 그 참석한 사람이 다 박수 치고 하는 걸 보면서 나 인사만 하면 안 되냐고. 인사만 하고 대통령이 이걸 알려야 되겠다고 대통령이 모시고 간 거예요. 오늘 10년 첫 해부터 놀랍게 하나님 일하신 한 해 동안 어떻게 일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은 신년사 말씀처럼 주께서 명하시되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땅까지 구원하게 하시라. 옛날에 우리 선교회 안에 우리 선교회만 있었다면 그냥 그걸로 끝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선교회만 두시지 않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세계의 선교사님들로 다 파송하게 하시고 아낌없이 이 복음을 향하여 모든 걸 펼치시다. 저는 어느 날 제가 목사님을 통해 들은 두 가지 말씀이 하나 있는데 한 가지는 뭐였냐면 어느 날 목사님이 교회가 조금 했을 때 성도 수가 얼마 없을 때 춥고 먹을 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셨다 하더라고요. 하나님 날씨가 춥습니다. 그러면서 형편을도 기도하시다 어느 날 기도를 한참 하다 보면은 하나님 해외 선교사를 보내게 해주시고 남태평양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방송 설교를 하게 해주시고 교회를 개척하게 해주시고 한참 그 기도를 하다 보면 하늘의 왕자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흐르면서 막 충만하십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면 싸늘한 예배당이어도 하나님 주시는 그 뜻을 저버릴 수 없어서 형제님들에게 이야기하면 그래도 좋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목사님 꿈은 크게 가지면 좋죠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근데 제가 구원받고 한 십몇 년 지났을 때 그래도 많이 그 이루어져 있는 걸 제가 보니까 아, 저거 사실이구나. 그러면 저 기도는 목사님이 한 기도도 맞지만은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저걸 넣어놨구나. 그렇다면 저 목사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저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함께하면 참 내가 복을 받겠구나. 그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또 하루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세 번 받은 이야기를 하시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세 번 받았는데 소년이었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아 유다의 왕이 되게 하려고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유다만의 왕이 됐을 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중에는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시는 한참 듣고 있다가 무슨 말이죠? 어? 저거 우리 성교의 이야기네. 우리 성교가 초창기에 아무것도 없을 때 목사님 이야기네 하나님께서 열방을 기업으로 주겠다 하셨고 우리 선교회를 주셨고 전 세계를 다 주시겠네. 하나님이 제게 그 마음을 하나 주시면서 이거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내가 눈치 볼 필요가 없구나. 이거는 누가 열심히 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안에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앞에 내가 부름을 입었고 쓰임을 받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나를 만들어놨구나. 저는 제가 23살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17살 때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자연히 어떻게 율법을 알게 되고 죄인인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지옥만 안 가게 해주십시오. 제 지옥만 안 가면 제가 무슨 일인데 하겠습니다. 저는 목욕탕 간 게 제일 두려웠어요. 목욕탕에 들어가면 뜨겁잖아요. 그런데 그 지옥은 더 뜨거운데 뭐 1년만 들어간 것도 아니고 뭐 10년 들어간 것도 아니고 100년 있어도 소망 있잖아요. 100년 있다 나오니까. 그런데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데 이게 너무 마음이 크니까 나 구원만 해 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 구원을 해 주니까 웬만한 거 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지옥에서 구원 받았는데 한 번씩 청룡열차나 학생 캠프할 때 보면은 목사님 바이킹 한번 타봐요. 재밌어요. 탈 때 제일 뒤에 타세요. 뭐 모르고 제일 뒤에 타다 죽는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는 쉽게 봤는데 밖에서 오니까 좀 쉬운데 위에 있다가 내려오려고 하니까 간이 막 쏙 쏟아지더라고요. 내려야 되는데 내려야 되는데 안 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절대 타지 말아야 되는데 학생들이 또 목사님 청룡열차 한번 타야죠. 아유, 안 돼. 괜찮다고, 재밌다고. 나중에 청룡전차를 끽끽끽 올라가가지고, 너표를 끽 하는데 그때, 잘못 탔다! 그 마음이 들어. 슉 내려오더니 막 다니는데, 그럼 지옥은 무적행인데, 무적행. 밑이 없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거기서 구원 받았으니까 웬만한 건 문제 안 되겠지요. 재밌게 살았어요, 구원 받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죄역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에서 구원일 뿐만 아니고 내 자신이야 이런 형편에서 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벗겨놨는데 내가 왜 바보같이 눈치 보고 있을까? 일 못한 거 뻔히 알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끝내시고 예수님이 일하시겠다고 다 하셨는데 저는 처음에는 제가 죄에서 구원받고 지옥에 구원받고 그 다음에 또 병도 나았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제게 약속 하나를 주시면서 야 내가 너를 불렀다. 왜 불렀냐면 우리 이사야 45장 말씀 보겠습니다.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약속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22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5장.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서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가 험한 곳을 병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꽂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중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어느 날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레스가 왕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 왕이 한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하면 쉽지 않지요. 뭐 백성들도 다 원해야 되고 또 나라를 국 뭡니까 국방도 있어야 되고 신하들도 있어야 되고 뭐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고레스가 한 나라의 왕이 됐는데 왕이 되는 조건이 딱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마음껏 도우시고 흑암 중에 있는 보화도 주시고 은밀한 재물도 주시고 또 세빗장을 꺾고 이 고레스가 나가는 모든 일을 다 형통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하나님 모두 내가 도와주겠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은 답이 4절에 있더라고요. 내 종 야곱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저는 처음에 제가 지옥 안 가니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니 그렇게 좋았는데 하나님이 제게 뭐라 하냐면 나는 너가 지옥 안 가는 것도 해결했고 너와 함께하는 것도 하지만은 내 종 야곱과 이스라엘을 위해 너를 불렀다 그러시더라 하나님. 그러니까 제 편에서는 제가 지옥에서 구원받고 죄에서 구원받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종과 교회를 위해서 저를 불렀다는 거예요. 저는 늘 구원을 받아도 제 중심이었어요. 사역을 해도 제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제게 이제 네 중심을 바꿨다. 중심을 바꾸려고 잘 안 바꿔지는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미 바꿔졌더라고요. 아, 내 중심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고 하나님 종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불렀으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잘 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제가 하는 일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까? 네. 안 보여줘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하는 일이 왜 잘 될 수밖에 없냐면 제가 하는 일이 제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과 교회가 하는 일은 잘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그 안에 속해져 있으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도 구원을 받고 있지만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종과 교회의 일이 여러분 중심이 된다면 여러분이 하는 건 여러분이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저는 중풍병자처럼 오랫동안 틈만 나면 갇혀있고 제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종들이 끄집어 갔다가 어디다 갖다 대냐면 예수님 앞에 놓는 것처럼 저를 하나님의 종과 교회 앞에 갖다 놨습니다. 때로는 죽음 앞에도 놓게 하시면 갖다 놓고 이제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뭘 나를 위해서 할 게 뭐가 있냐. 신기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종과 교회가 저를 움직여주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막 병 나으려 하는 것 아니어도 병도 나아지고 또 하는 일들 내가 어리숙하고 바보 같고 형편없지만은 한 가지 믿음이 있는 건 뭐냐면은 내가 하는 거 아니다 이거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잠깐 간증 겸 이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수양회 하나님께서 우리는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받게 하셨고 이제는 이 교회가 믿음이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받아내라 하신 것처럼 지금도 이 땅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역사하신 것 똑같이 하나님 역사하고 있습니다. 제 이 교회 안에 당신의 종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었던 똑같이 지금도 성경에서만 아니라 이 선교회 안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전 세계에 복음을 전케 하신 주께서 또 한국 땅에 계속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이 수양회를 축복하시고 또 나머지 모든 시간들을 주님이 이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